같이 은혜 나눔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자 사자 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간혹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 유교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유교는 한국 사회의 정신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교가 한국 사회에 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교가 한국 사회에 준 부정적인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체면 문화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내면보다는 외형, 겉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형식만 갖추면 인정을 해주는 문화로 인해 한국 사회 곳곳에 형식주의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경향은 사람을 평가할 때 실제 개개인이 가진 실력을 보기보다는 가문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외적인 간판을 따지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즉 간판을 따는 것이 중요하지,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회의원이라는 간판, 장관이라는 간판, 어느 관공서 책임자라는 간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국회의원 되는 것이, 장관이 되는 것이, 어느 관공서의 책임자 자리에 앉는 것이 큰 간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가 요구하는 전문성, 실력, 도덕성, 윤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것인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 즉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영적인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영적인 현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경고 중 우리가 눈여겨볼 경고는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경건한 것처럼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정작 핵심이 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고 매일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화석처럼 굳어져 마음과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아 똑같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라.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움으로 지식을 쌓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인격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을 때 마술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통, 외적으로 보여지는 전통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신들의 내면 세계,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는 데는 전혀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즉 장로의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르침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장로의 유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율법에 권위 있는 장로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적용은 한 가지 예지 꼭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적용들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해석, 사람들의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2절,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선언하시면서 그들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 즉 영적인 소경을 따르는 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형적인 정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정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이 가진 특징들을 통해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인 소경들이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외형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면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므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왜 그런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도리어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림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할 때 바리새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리사이오스라는 말로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구별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데만 신경을 썼지 마음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도 하고 교훈도 반대하고 또 더 나아가 사역까지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면 감사하다고 해야 당연할 텐데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했다라고 악한 말을 지어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걸림이 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멀리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만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인용한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의 실권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사회에서 편안히 살아가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왜 고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유대사회의 지도자들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사회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걱정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은 결국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과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뽑으시면 뽑히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 한마디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인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동성애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그들의 뿌리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진리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분명하게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과 열망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아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현재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도 가르칠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로 인해 저희는 앞장서는 소경이 되고 그들을 뒤따르는 영적인 소경들을 인도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어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던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상관이 없다라는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현재적으로 지옥이 확정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진리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 깨끗하나 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였습니다. 즉 이제는 구제불능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현재적인 선언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둘 다 그 기회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거절한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경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교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핵심과 본질,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의 경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이라고 율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까이에는 있었지만 그 핵심과 본질은 놓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가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총각 사공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공이 한참 노를 젓고 있는데 대학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장가 갔나? 못 갔습니다. 사공이 대답하자 대학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자네 철학을 아나? 제가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자넨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그때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더니 순식간에 배가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대학 교수가 정신을 반쯤 잃은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총각 사공이 물었습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가 대답합니다. 모른다네. 그러자 총각 사공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조금만 알기만 해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완고함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완고함과 고집은 영적으로 패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잘못으로 그들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완고함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었고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위선과 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진리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드렸듯이 현재적인 멸망, 심판이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해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 걷지 않게 됩니다. 앞에 가는 소경이 뒤따르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상태, 즉 말과 마음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죄인과 접촉을 하면 죄에 감염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죄에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악한 말을 마음을 열고 들으므로 그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가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귀와 마음을 틀어막으면 자신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악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주변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악을 배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악한 책을 읽고 악한 영화를 보고 악한 정보를 듣고 악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그 영향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지 분별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사랑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미워하는 생각을 품게 하느냐를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눴을 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예배에 힘쓰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한 후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에 열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런 관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강력한 신앙적인 영향을 주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관계는 끊는 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좋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영혼이 미혹에 빠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기억하심으로 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올바른 것들,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선택하여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봤듯이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영혼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해져 진리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과 교훈들이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구별하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